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사도월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유익이 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가 필요하고 깨달아지는 은혜,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요구되게 이 시간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열려있는 마음과 또한 열려있는 귀와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이 말씀을 주의 말씀에 따라 잘 전할 수 있는 궁유를 우리 모두에게 베푸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인이 어떻게 해서 죄로 더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는 주제는 죄인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신자에게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라는 이 주제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구원 그 이후에 어떻게 신자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가라는 이 주제도 매우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종말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확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종말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 조국 교회는 종말론은 마치 이단자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져서 요한 계시록을 공부한다든지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이런 일들은 이단자들이나 혹은 사이비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들이고 우리는 그냥 현실에서 어떻게 삶을 잘 살아가는가에 대한 관심만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매우 많은데 이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은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지요.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요엘서와 같은 내용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요한 계시록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성경은 구약 선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의 저자들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자주 말씀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종말을 올바로 이해하고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초점이 제대로 맞춰져 있지 않으면 현실을 제대로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장으로 와서 살펴보겠지만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이해는 현실은 다 부조리하고 일상의 삶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런 타계주의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는 만큼 사실은 현실을 믿음으로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자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계시 역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져 온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뭐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봤다, 혹은 꿈을 꿨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권위로 삼아서 종말에 대한 내용을 가르칠 때 사람들이 자칫 잘못하면 그 교훈에 농락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지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새롭게 계시받았던 내용들도 물론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이미 구약 성경 자체에 있고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불법의 사람이 멸망의 가장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 이런 말씀은 다니엘서에 나타난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출현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도 역시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를 근거로 한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 전체에 대한 온전한 이해 없이 한 번에 어떤 환상이나 계시나 어떤 꿈과 같은 이런 방편과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말에 임했다라고 하는 이런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에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불법의 사람이 누군가라는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불법의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선과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보낸 의도도 불법의 사람이 누군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임박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가지 일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죠. 하나는 대대적 배교.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불법의 사람이 출현한 바로 그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라야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게 될 것이니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르렀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바로 이것이 주께서 예언하신 예언의 성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있는 일들이고 우리 눈으로 바라볼 때는 선이 승리할지 악이 승리할지 모르는 그래서 선과 악이 서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궁극적 승리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분명히 달려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미래를 염려와 불안으로 맞이하기보다 오히려 깨어있음과 경건과 준비된 이런 자세와 태도로 미래를 맞이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신자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이 말씀을 7절과 연결시켜서 볼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막는 자 혹은 막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 막는 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하시다가 그 다음에 어느 때가 되면 불법의 사람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되는 바로 그 때를 가리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법의 사람, 즉 그리스도가 활동하도록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도록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 이들의 거짓된 꾀임에 빠진 신자들과 이들을 꾀었던 불법의 사람, 곧 적 그리스도를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역사 가운데 전면에 드러내어서 그들의 신분을 노출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막는 자가 있어 막는 힘이 있어서 그들을 통제하고 있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어느 날이 되어지면 그 불법의 사람이 전면에 드러나도록 하게 될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를 본문 8절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인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는 이사야 11장 4절 말씀을 차용한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 그리스도의 입술의 능력에 대한 표현들은 성경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시록 1장에 보면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며 라는 이런 표현, 그리고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교라는 계시록 19장 15절 말씀, 이런 것들이 바로 입술의 능력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이 적 그리스도 불법한 자를 죽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분이시죠. 이처럼 무한한 이 세상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다면 악한 자를 죽이시는 이 일이야 말씀으로 필요 없고 그냥 입의 기운 정도로, 그저 입김 정도로, 입에서 나오는 호흡의 힘 정도로 그를 죽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 때 대대적 배교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근접해서는 불법의 사람이 출현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은 불법의 사람의 출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이 일어나야 그리스도의 재림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의 사람의 출현에 대해서 별로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의 사람이 출현해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멸절당하는 그 일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이고 그 전까지는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시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에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문 9절에 나타나는 악한 자라는 이 표현은 우리말로 악한 자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8절에 나타나는 불법의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의 사람이 등장할 때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인데 왜 사람들이 불법의 사람의 출현에 대해서 미혹을 당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는 방식, 우리말로는 나타난다라고 말했는데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묘사할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이 출현할 때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같은 방식으로 출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불법의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임하길래 그리스도의 오심과 같은 것으로 착각하도록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을 받게 되는가? 구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그래놓고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불법의 사람이 등장할 때 그냥 단순히 출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힘을 빌어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함께 동반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동반되는 이 일이 왜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을 받도록 만드는가? 그 이유는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임했음에 대한 강력한 증거로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내용이 뭐냐면 바로 능력과 표적과 기사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이하에서 예수께서의 초기 사역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 1장 32절 이하에 보시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각종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요약해서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수로서의 사역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면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드러내었다고 말합니까? 권능과 표적과 그 다음에 기사를 통해서 드러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권능과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음에 대한 가시적인 표시였는데,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었음에 대한 표시였죠. 이 사실을 주님께서 어떻게 본인의 말씀으로 확증했습니까? 내가 만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느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였죠. 따라서 이처럼 권능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에 대한 증거였기 때문에 이 불법의 사람이 출현할 때도 이와 똑같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불법의 사람의 출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포돈 공동체라고 불리우는 캘리포니아 남서부에서 큰 교회를 이루었던 존 윈버라고 하는 이 사람이 흔히 제3의 물길이라고 말하죠. 그죠? 대대적인 은사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전에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말해서 한국교회 한 20, 30년 전에 목회자들이 그쪽으로 쉽게 말해서 연수를 갔습니다. 이 존 윈버라고 하는 사람이 능력 전도라고 하는 책에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할 때 예수께서 무엇이 뒤따랐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침받는 일들이 나타났죠. 이것을 근거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지금도 우리가 만약에 복음 전도자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병고침의 역사가 뒤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그 사람은 충분한 믿음의 소유자인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믿음이 부족하거나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흔히 은사집회에 가면 믿으면 다 고침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왜 고침 못 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핑계댈 게 있잖아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 다 그냥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자나 선교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늘 따라다니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는 이 초대교회 시대 때는 이런 이적과 기사가 빈번하게 드러났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자신이 있었던 손수건을 갖다 얹었는데 병이 났고 그 다음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죽은 유도까지 살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주목해 보시면 사도행전에서는 그토록 빈번하게 드러났던 이 병고침, 표적, 이적들이 서신서에서는 그렇게 언급이 잘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너무 사랑해서 로마에서 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 옥수발을 들도록 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었지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바울을 잘 섬겼는지 섬기다가 병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병은 거의 죽을 뻔했던 병이었다는 것을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지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렸던 이런 사와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안수해서 고쳐버리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서 5장을 읽어보시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네가 너의 비유와 자주 나는 병으로 인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랬어요. 디모데가 위장병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안수 기도해서 고쳐버리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병호침을 비롯한 각종 이적과 기사는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는 드러납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선교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정말 산간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이적들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은 그런 역사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적들은 처음 복음이 전파될 때는 드러나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이런 질병이나 고난에 대처하는 방식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참아 견디는 방식으로 대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이하에서 피누리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우리도 탄식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다린다 그랬지 그 상황을 기도로 고쳐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5장에서도 현재 우리가 고통과 질병에 시달리다가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육신을 지니고 신음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더 이상 그런 고통과 죽음을 겪지 않는, 그것에 시달리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보증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에 그것을 기도로 다 고쳐버리라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우리는 능력하면 표적과 이적 이런 것들을 능력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어요? 복음에 사용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복음 그 자체에 대해서 능력이라고 표현했고 특별히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라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 역시 능력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신자다운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킨다는 사실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로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묘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했죠. 육체의 가시를 제해주기를 세 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함이라고 응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라는 이 단어도 초월적인 현상만을 가리키지 않고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는데도 능력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바로 그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도무지 손을 쓰지 못하는 이 성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무력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무력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라고 하면 제 아들이 유치원생인데 유치원생들이 제 아들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제압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참고 있는 게 쉽습니까? 제압하는 게 훨씬 쉽고 참는 게 훨씬 어려워요. 한 주먹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가장 분명히 드러내 보인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십자가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능력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됨의 표지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바울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도 바울의 경우에 이런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사도됨의 진실성을 증가하는 증거가 될 수 있긴 하지만 바울은 그것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성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뭐냐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의를 갖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진정한 사도 맞다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그 당시에 우리로 말하면 무슨 서울대학교나 혹은 정부에서 발행한 이 추선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정식 선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증서를 만약에 내밀 수 있었더라면 아마 베드로나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증서를 받아왔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자신의 사도임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말했죠? 내 추선서는 회심한 너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바로 너희들이 내가 사도담에 대한 강력한 증거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 보시면 11장으로 하시면 어떤 내용이 나타납니까? 자신이 당했던 고난을 말하지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이나 맞고 뭐 일주일을 깊은 가운데 지내고 등등 많은 고난을 말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사도인데도 끝까지 오래 참아 견뎠던 그리스도의 고난 현재를 갖고 있는 이것 자체가 오히려 사도님의 증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 이야기를 합니까? 왜 자꾸 능력과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요? 그 이유는 불법한 사람이 출연할 때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중에 아니 제도수 목사는 이적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사도 야고보도 너희가 병낫기를 위해서 간구하라 그랬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도할 때마다 병고침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기도할 때마다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면 예수 믿는 신자는 전부 다 무병장수할 거예요. 기도로 병이 고침받는 일 간혹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했잖아요.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화성교회에서 서울대 병원에서 간 경화로 그냥 나가서 좋은 음식이나 드십시오 라고 말했던 문정현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렇게 나와서 살았어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벌써 2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나 그야말로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지 보편적으로는 다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간혹 이런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는 이따금씩 하늘에서 쏜 영광의 화살을 볼 수 있다. 이따금씩 하늘에서 쏘았던 영광의 화살을 간혹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삶의 어려움과 슬픔과 질병까지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무엇보다 사탄이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통해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적과 이적 자체가 사단이 사람을 미혹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효과적인 수단에 농락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가 이적과 표적이 왜 필요한지 또 능력은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주님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을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라고 말했고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는 그 이적을 통해서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분에 대해서 대단한 주의가 요청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아류라 할 수 있는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처럼 똑같이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일들을 따라했습니다. 심지어 애굽에 내리신 열 가지 재앙 중에 두 가지 재앙을 따라했죠. 물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가 하수에서 올라오는 이 재앙을 똑같이 따라했고, 그 다음에 자신이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신통력을 누가 갖고 있는가? 거짓 선지자 발람이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르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르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따라다녔죠. 70인 전도대를 보내고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도 고쳤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을 볼 때 당연히 가르유다도 그런 이적을 행했음이 틀림없고,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나는 거짓 선자들도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주고 병도 고쳤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이 이러하다면 자기 신앙을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증명하거나 증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자기 삶에서 일어났던 신비한 이적과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의 진실성을 증명하려고 하는 일들이 오늘날 조국 교회 팽배에 있어서 보통 간증하라 그러면 그렇게 내가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오래 참았다 이런 간증들 잘 하지 않지요. 어떤 간증하지요? 불치병이 걸렸는데 나았다든지 절묘한 타이밍에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으로 자기 간증을 하지, 이런 여전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자다운 삶의 자세와 태도를 유지했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답게 내가 오래 참아 견뎠다라는 이런 간증들은 거의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복음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했음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2절에서 사도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랬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얼마든지 이런 이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속하는 믿음이 중요한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은 당연히 역사적 믿음, 일시적 믿음 이것이죠. 그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적적 믿음이죠. 이적적 믿음은 나를 통해서, 나에 의해서 이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인데, 이 이적적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연결되기도 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연결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에 의해서 이적이 일어났다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과 자신의 신앙의 확실성을 담보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신앙생활의 내용을 이런 내용으로 잘 채워서 이런 헛된 속임수에 농락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제가 대대적 배교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진리의 왜곡 현상이 가속화되다가 그 다음에 대대적 배교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미혹의 시대, 속임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중세 사람들이야 합리주의적인 이 계몽주의 정신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속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야 멀쩡한 이성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때보다 과학이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니 지금이 미혹의 시대라니. 사실은 중세가 미혹의 시대지 지금은 미혹의 시대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합리주의와 신비주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현상이 노골화되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문제가 일어나면 어디에 먼저 호소하지요? 이성과 과학에 호소하지요. 그런데 이성과 과학에 호소했는데 의학에 호소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디에 호소하지요? 어디에 호소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점치는 데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 찾아가지요? 용하다는 기도원 원장 찾아가고 또 누구 병을 고쳤다는 목사님 찾아가서 머리를 대밀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고 특정 분야에서 인간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드러내는 이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 이 시대에도 이런 면에서 마술과 주술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습니다. 왜 그런가? 인간이 가장 최고의 권위로 여기는 이성과 과학도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신을 잃어버렸는데 시신을 한 달 동안 못 찾았다. 그러면 수색견들 동원해서 찾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내 아들 시신이 어디 있느냐고 점을 칩니다. 그런데 어느 잡지책 같은 데 읽어보시면 찾아냈다는 거죠. 무당이 어디 가보라고 했는데 갔는데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인간이 최종적으로 찾는 해결책이 이것이기 때문에 사단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를 공략하는 수단임을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주의해야 될 말씀은 9절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렇게 되어 있죠. 거짓 기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어난 것처럼 위장했다라고 착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에서 거짓 기적이라고 말한 것은 그 기적 자체가 거짓이 아니라 기적의 용도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 기적이에요. 그래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최종 권위가 이 불법의 사람에게 있는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지요.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사탄 종교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사탄교도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단 종파들, 안상훈 증인, 뭐 하나님의 교회 등등 보세요. 하나님의 어머니 이런 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가까이에도 있잖아요. 그죠? 잘 지어진 교회 왼쪽에 있죠. 낮에도 전부 다 그럴듯한 사람들, 아주 잘생긴 사람들이 들락날락합니다. 여러분들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서울대 교수, 무슨 자연학부 교수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골수분자거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어떤 모종의 힘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정상적인 이성으로 그런 내용을 믿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래 누가 깊이 개입되어 있느냐? 사실 하나님께서 개입되어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선하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를 거짓 것을 믿도록 만드시고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로마서 1장 말씀에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리지 형상으로 바꾼 존재가 누구예요? 인간입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주체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누가 역사하느냐?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 세상의 신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거짓 것을 믿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인간과 사탄과 하나님이 동시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물론 최종 권위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실은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욥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시험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거짓까지라도 조종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사탄이 그런 일을 한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냐? 인간은 과연 로봇과 같은 존재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도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 거짓 것을 믿는 그 상황에도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상황에 본인 자신이 적극적으로 그 일에 개입합니다. 이런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묻는 질문이 뭐지요? 선악과 사건을 설명하면 항상 이렇게 물어오죠. 왜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려 할 때 잠깐 하면서 왜 제재하지 않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반문하겠어요? 이렇게 말하겠죠. 형제님,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고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지 않기를 바라세요? 여러분들 정말 어느 것 하나라도 제가 하나님 앉으면 될까요? 앉고 제가 일어설까요? 일어서고 제가 지금 숨 쉴까요? 숨 쉬고 그렇게 다 허락받아서 살기를 원하세요? 정말? 아니시잖아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일은 다 해놓고 나쁜 일에 관해서는 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느냐? 왜 세월호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느냐? 그런 질문하시면 안 돼요. 그 일은 우리가 만들어낸 문제입니다. 누구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마음대로 행하는 자유의지를 발휘하면서 잘못된 결론을 초래하게 될 그 일의 단초가 되는 어떤 일에 개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타박하는 것은 이율배반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허락과 간섭을 받고 행동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질문을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속이는 자와 속임을 당하는 두 주체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누가 멸망을 당하지요? 불법의 사람, 그 다음에 거짓 것을 믿었던 모든 사람이 다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과 12절에 그 내용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지금 현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단에 의해서 미혹당하는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진리라고 하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그게 미혹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이 엄연한 현실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잘못된 미혹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계몽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철저하게 무장되고 유물론자들은 물질적인 사고방식에 쩌들어서 인격적 존재를 만든 분은 인격적 존재인 하나님의 사실을 부인하고 무슨 빅뱅 티오리, 우주 대폭발 이론 뭐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구차하게 해내잖아요. 거짓을 교묘하게 위장해서 사단은 전혀 거짓이라는 사실을 눈치 못 채게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교의 엠블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하버드 대학의 엠블럼을 보시면 베리타스 아시죠? 진리. 요즘에 뭐 라틴어 뭐 학원들이 많으니까 진리라는 베리타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근데 본래 하버드 대학 옛날 엠블럼을 보면 열려 있는 성경책과 닫혀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열려있는 성경책은 모든 진리는 성경으로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을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닫혀있는 성경책 그림이 그려있고 그 다음에 왼쪽 측면으로 이렇게 뭐라고 되는 거냐면 크리스토,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크리스토는 여러분들 짐작하신 바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이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교회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엠블럼을 해석하면 어떤 내용이 되죠? 모든 진리는 성경으로 더 나온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야 비로소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진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사용이 된다는 게 하버드 대학의 엠블럼이에요. 옥스퍼드, 캠브리지, 예일, 트리니티 전부 다 신학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무수하게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그 학교들 전부 다 신학으로 시작했던 학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버드대학교 엠블럼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크리스토 에클레시아 빼버렸어요. 없습니다. 진리라는 단어만 딱 있어요. 그게 속임이라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성경책에 손을 얹고 맹세하고, 그렇죠? 우리나라 임시정부 33인 중에 3분의 2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렇죠? 모든 영국의 최초 천문학회 학회의원들의 3분의 2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과학을 말할 때 신앙을 가지고 말하면 과학자들이 당신은 좀 저쪽으로 가 있으라 그래요. 이게 바로 미혹의 시대임에 대한 강력한 증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났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계몽주의 사조, 인간의 이성이 왕노릇하게 되고,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 문제가 풀리지 않자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절대는 없다. 그러니까 다 뭐예요? 상대주의, 다원주의, 관용주의, 동성애도 관용하고 다 이렇게 품어야지. 너무 기독교 독선 아니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받아주고 포용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적인 원칙과 기준을 따라 판단하면 그 사람은 까칠한 사람이고 폭이 좁은 사람이 되고 말았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뭐라고 이견을 말하면 사람이 폭이 좁아가지고 말이야 못 써먹는다고, 이런 식의 말들을 노예 안에서도 하고요. 교계 안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따라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물론 근대 과학이 인류 행복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학이라는 것이 스스로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질서에 따라서 운용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다면 과학적 현상을 우리가 규명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그 과학을 관찰하는 주체로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성과 지혜를 주지 아니하셨던들 과학적 탐구 작업 자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진리의 근간들을 다 발로 걷어 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이성만을 앞세웠어요. 인간의 이성을 누가 줬습니까? 우리가 근데 머리 좋은 분들 계시지만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 머리 좋게 하신 거예요. 자랑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참 더웠는데 이틀 전에 비가 왔습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너무 시원해졌어요. 제가 오늘 긴팔 와이셔츠를 입었거든요. 그런데 이 현상을 기상청 예보관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주의 에어컨을 드셔서 이렇게 더위가 다 날아갔습니다. 이렇게 기상예보관이 멘트를 하는 거 보였습니까? 뭐 보셨죠? 그죠? 상층에 있었던 찬 공기가 남아해가지고 지금 기온이 이렇게 시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에어컨이 지금 있지만요. 이렇게 시원하게 만들려면 에너지와 동력이 필요해요. 어떤 현상도 나타나지 않은데 갑자기 시원해지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최초의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빼놓고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먼지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다 모든 인간의 조직, 장기들, 그 다음에 이루 셀 수 없는 식물들, 동물들, 의류들, 조류들 다 만들어내고 다 모든 원리들이 작동되도록 했다. 이게 가능한 설명입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정말. 그런데 우리 중고등학생들 다 인본주의적인 과학 교육에 다 쩌들어 사시잖아요. 이게 바로 속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는 말은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기본적 진리를 부인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하나님 그분을 지속적으로 반역하고 왜곡하는 현상이 노골화된 형태가 뭐냐? 불법의 사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최종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은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보냈다고 말하는데 이게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역사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여서 거짓 것을 믿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일에 사탄이 개입하지요. 그러나 이 일의 모든 배후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책임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율적 존재로 만드셨죠. 자율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요구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계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의식이 없이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권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이 책임을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나 사탄에게 둘 수 없고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돼요. 이 사실을 사도월이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12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좋아한다는 말이 유도케오라는 말인데 헬라어에서 접도 유는 좋다는 뜻입니다. 유앙겔리온, 복음, 좋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 유라는 말이. 그래서 이 좋다는, 이 유도케오라는 말이 뭐냐면 이거를, 불의를 아주 좋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기뻐하고 아주 흡족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존재가 누구예요? 주체가. 인간 자신이잖아. 인간은 이처럼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좋아하는 것을 매우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뜨거움도 없고 신앙도 없어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불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참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범죄자가 흑암을 좋아하잖아요. 남녀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벌건 대낮에 길거리에서, 물론 요즘에는 워낙 뭐 용감해가지고 뭐 키스도 하고 합디다마는 보통 어두운 데를 찾아가지요. 어두운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영적 습관도 마찬가지. 그래서 악을 매우 흐뭇해하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이 딱 정리되고 누구 다 나가고 혼자 딱 있으면 자신 혼자 은밀하게 즐길 만한 재미거리를 컴퓨터나 어디에 심어놓고 그걸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불의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고 말하죠? 그들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결국 그들의 종국은 심판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행했든지 간에 여러분이 행했던 은밀한 선들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컴퓨터의 하드를 포맷시켜버리도 기술자들이 다 복구해버리잖아요. 아, 인간이 그런 능력이 있다면 하느님이야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증거 인멸을 다 해버려도 그걸 전부 다 들춰내시는 분이 하느님이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믿기지 않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억지로 믿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심판하실 때 어떤 방지를 사용하는가 하면 보편적으로 두 가지 방지를 사용하시는데 첫째는 소극적 방식인데 로마서 1장에 나타나지요. 그 더러움의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극적 방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처럼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지요. 구약에도 이사야 29장 10절의 말씀을 로마서 11장에서 해석해서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줘서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이냐라고 말하신다면 저는 복음의 진리를 받지 않는 것, 귀가 닫혀 있는 것보다 더 큰 심판이 없습니다. 재물에, 세상에 노예가 되어서 그럴듯하게 살아요. 근데 복음만 전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보다 더 심각한 심판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진리를 좋아해야 됩니다.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박윤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 말라고 진리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 그랬죠. 왜? 진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곧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했죠. 근데 진리를 그냥 단순히 그냥 진리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진리를 받지 않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왜 진리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유독히 오늘 본문에서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배려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죠? 진리를 머리로 아는 데만 그칠 수 있는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해서 심판을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신학에 대해서 안다는 분들한테 제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면 근데 머리로 아는 것을 가지고 다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신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으면 더 겸손해집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으면 풀이 죽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으면요, 뭐 하겠다고 잘 나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부탁할 때 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왜 사도 바울이 진리의 사랑의 말을 사용할까요? 진리는 진리의 특성은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진리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머리로 뭐 여러 가지 교리들 우리가 뭐 타락전 선택설, 타락후 선택설도 뭐 다 배우고 했지만 뭐 그런 거 막 말하면 우리가 상당히 이렇게 신앙이 막 이렇게 높아진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절대로 사병의 논의가 될 수 없습니다. 필요한 논의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어떨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처럼 자신이 그렇게 잘 설명하면 그 진리의 설복당에서 그 삶이 진리에 헌신되어져야 되는데 삶을 보면 전혀 헌신의 흔적은 없고 그 다음에 입은 살아있어가지고 모든 주제에 대해서 그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다 말해버려요. 그런데 일상의 삶을 보면 전혀 진리에 헌신된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위태로운 상태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환영하시든지 악을 기뻐하고 좋아하시든지 이 양자간에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뜨뜨미지근하게 뭐 그렇게 막 나가는 삶을 살지도 않고 그렇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에 헌신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세상 재미 보면서 신앙적인 어떤 지적인 즐거움이나 누리고 지적 유희나 즐기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은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아니라 진리를 기뻐하고 좋아하지 않는 그래서 불의를 좋아하고 오히려 불의를 기뻐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는 우리 현상교회 성도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까? 받지 못한 자입니까? 한번 여러분들 자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그냥 진리를 아는 자인가? 라고 묻지 마시고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정말 진리의 사랑을 받으셨다면 진리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타이밍에 샀더라면 돈을 많이 벌었을 어떤 부동산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살 바에는 빨리 사가지고 그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벌면 되잖아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견주다가 마지막에 사긴 샀어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처럼 구원은 얻겠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고 난 다음에 진리에 헌신하는 풍요로운 삶은 별로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냥 죽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생 한다고 할 때 평생이라고 해봤자 몇 년 되겠나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 선배들처럼 진리의 목숨을 내어 맡겨야 돼요. 내 삶 전체를 정말 불사르는데 내어줄 정도의 예심을 갖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 헌신하는 삶을 사는 신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지. 그 진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삶의 과정을 보면 맨날 그냥 10년 지나도 15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50년 60년 지나도 맨날 그냥 뭐 그냥 그 모양 그냥 뭐 그런 정도로 그야말로 쏘쏘 막 그냥 그런 정도로 산다고 하면 그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누구보다도 우리가 정말 개혁신학의 입각에서 진리의 내용을 갖고 있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으셔야 되죠. 그 내용에 걸맞는 삶의 내용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서 정말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을 주님 앞에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사도바울을 통해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얼마나 적실한,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싸우니 이 내용들을 가르침 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헌신과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나서 견주고는 있긴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옮기지 않는 상태에 처하지 않도록 진리에 헌신하고 진리에 우리의 목숨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아서 우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이 활발하게 우리의 삶을 어거하고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서 진리가 진리라고 서로 사람들이 내가 진리라고 외치긴 하지만 한 사람도 진리에 헌신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메마른 진리가 아니라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면서 진리에 걸맞는 삶의 내용이 뒤따라와서 많은 미혹당하고 있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 현상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